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나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좀 보세요. 자기 손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내 손은 참 예뻐. 섬섬 옥수야. 네, 김성호 집사님, 김일표 형, 아니 부자가네. 예, 박윤준 집사님. 그게 뭐 손 안 듭니까? 내 손이 참 이쁘다. 섬섬 옥수다.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아, 저기, 예. 네, 네. 아, 뻔뻔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기가 이쁘면 이쁜 거예요. 예. 근데 손들을 보면, 이렇게 손이, 저쯤 손톱이 이렇게, 아, 예쁜. 예뻐요, 제 손톱. 아,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꼭 손톱이 절반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런 걸 보면, 뭉뚝하니, 손톱이 이렇게 절반만 있습니다. 예. 저하고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도 그래요. 그 손가락을 보면. 그런데 그 반면에 그렇게 손톱이 절반만 있고 그래서 손이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영락없이 얼굴은 이쁘거든 또. 예,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얼굴은 사람이 굉장히 미인들이 그 손을 보면 손이 이쁘지 않은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 서양 분들 그 보면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배를 이렇게 가면 참 인자하게 참 아름답게 생긴 선생님들을 보는데 잘 가시라고 이게 악수를 하는데 그 손을 쑥 내밀면 아니 무슨 남편 손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이 그냥 뭉뚝하니 그냥 손톱도 그냥 그렇고 그런 손톱이 아주 이쁘지 못한 여자의 손톱 같지 않은 뭉뚝한 그런 손톱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손은 밉고 손은 이쁜데 얼굴은 별로 그렇게 안 이쁜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마음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 외에도 아 나는 코는 참 어떠하고 예쁜데 아, 내 눈은 별로 그렇게 안 이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물어보면 다 자기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들이 있대요. 그렇게 잘생긴 영화 배우들도 보게 되어지면 너무 그 놀랄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탤런트 영화 배우 중에 소지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조금 소지섭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이렇게 신문 광고에 이런 걸 딱 신문에 연애란이나 이런 것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주 매력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에 대한 그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냐면 장동건 씨에 대한 열등감이 있대요. 저 비슷하게 생긴 탤런트 몰라요? 장동건 씨. 예. 알지요? 저 보면 딱 떠오르죠? 예. 그런데 따로 떼어놓고 보면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또 그 어떤 연기력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연기는 더 잘하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미 같이 이렇게 보시고 상고하신 가운데에 어떤 말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잘 보는 이 손, 뭐 손가락이 됐든 뭐 손톱의 모양이 됐든 그것이 내 마음에 들게 생겼던 아니든을 떠나서 그거는 내 손이에요, 남의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남의 손이에요. 내 손이죠, 내 손이죠. 그러면 그 손을 잘 가꿔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해야 될까요? 잘 가꿔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계속 들어가는데요. 손은 너무나 예쁜데 나의 얼굴이 손만큼 이쁘지 않다. 그러면 손은 열심히 가꾸고 그러는데 얼굴은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얼굴이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망가지죠.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요. 예, 더 가꾸고 더 건강하게 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요. 그것은 누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남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배 공동체, 성교회 공동체, 교육 공동체, 쉬운 말로 사랑의 공동체. 심지어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탁 공동체. 교회 오게 되면 그런 공동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세상의 어떤 조합 같은 어떤 뭐 커퍼레이션 어떤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떤 말일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뭐죠? 하나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3절로부터 보셔도 벌써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무엇이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공동의 목적으로 심지어 몸이 하나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성삼위일체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시다. 하나님께서 삼위이시지만은 그러나 일체이시다. 한 몸이시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런 공동체가 곧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요 교회의 원리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정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주 내 안에서 저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얼마나 긴 기도를 그렇게 십자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는 의식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또 이렇게 한 교회의 교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 때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 교회의 원리,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모일 때에 그것을 잊지 말고 모이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이 되다 보면 어떠한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얼굴은 이쁜데 손이 미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미 고백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상식처럼 얘기를 했듯이 내 손이 밉다 해서 손을 혹사하거나 방치하거나 가꾸지 않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손은 이쁜데 얼굴이 밉다고 해서 손은 가꾸는데 얼굴을 안 가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이고 내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고 고백하시고 뭘 그런 걸 또 묻느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옆에 있는 그 성도, 네가 멋있생겼다고 얘기하는 그 성도, 마음이 밉다고 하는 그 성도, 그 교우, 너와 한 몸이야. 너와 한 몸이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갖고 주고 싶지도 않고 이뻐해 주고 싶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와 상관이 없고 아니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는 그 사람이, 그것이 교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 심지어 가정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놓고 보면 한 몸이요 하나요 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귀가 따갑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울과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고 볼 때 사울은요, 다윗 왕을 바라볼 때 시선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데 네가 내 왕위를 노려? 혼자 그렇게 상상하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다 귀신 들리고 그래서 아들이고 사위고 상관없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인의 영을 저가 받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의 편에서 볼 때 사울왕을 어떻게 봤습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왔지만은 자기가 이러한 술수 저런 술수를 써서 사울왕을 죽이고 또 승리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결코 그 몸에 손대지도 않았고요. 그 몸에 손대려고 하는 자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것이 차입니다. 이것이 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셨죠? 처음에는 사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사울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다윗을 들어 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 왕자를 잘 압니다. 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닮았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좋은 재주와 능력과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잘 압니다. 이미 그 아들이 삐뚤어져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역모를,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어쩌면 알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는 나와 하나이다라는 시선으로 압살롬을, 압살롬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도 너는 나와 하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 왕자는요, 다윗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끌어모으고 대신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를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의 첩들을 윤간을 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오지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죄들은요, 집착과 이기심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옵니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납니다 라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을 쓰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식, 한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매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한 사람만 섬을 놓고 볼 때 정말 나처럼 여기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내 자녀들, 내 배우자,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서신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이런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꾸만 권면합니다. 그 편지를 받는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하는 그런 무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난하면서 서로에게 연락을 전하고 이렇게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가 심지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고요. 다른 교회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면서 하나 되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는 자꾸만 거부하고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연합부흥성회를 하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오늘 우리가 보다 더 원대한 마음과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보다 많은 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하면은요, 여기 하나 되는 원리 가운데 좋은 원리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므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2절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남을 나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됐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 심지어 한몸 되게 하소서 하고 결혼한 부부도 참 이게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인간은요,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요, 특히 외발 자전거는요,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침륜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립니다. 못 해먹겠네 이겁니다. 이게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 길을 향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은요, 이 뒷걸음질 치는 침륜에 빠지는 것, 이걸 결코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독수리 날개치며 기류를 뚫고 올라가 상승해서 누구보다도 높게 나르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확보하는 공중의 제왕과 같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알맞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신앙의 원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원리, 곧 하나되게 하는 원리,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넣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는 이 말씀, 여러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김만풍 목사님 모시고 어저께 다녔는데, 제가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을 호텔로 모시러 몇 번을 갔나 이렇게 세아려 봤더니 대여섯 번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피곤하거나 지겹거나 귀찮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참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이제 정말 그 세계 어디로 이렇게 참 여러 군데로 많은 곳에서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학식으로나 인격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이렇게 애매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얼마나 예의를 차리시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물어봐주고 저에게 재미있는 얘기 해주시고요, 같이 있는 자체가 전 너무 좋았어요. 뭐 연애한다고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고요, 같이 그냥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들을 보여드리는데 딴 데 같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다니니까, 다운타운 다니니까 왜 이렇게 재밌어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 각도를 보시면서 이 스카이라인을 보시면서 그렇게 자꾸 캐치해내시는 그 모습에 저도 매료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딱 붙어서 저도 똑같이 눈으로 찍고 다녔어요. 깜빡깜빡 찍고 다녔어요. 재밌더라고요. 일상을 아주 스페셜하게 만드는, 제너럴한 것들을 아주 스페셜하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은사가 있으신 분이다. 그 옆에 있으니까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거나 권위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아주 위트 있는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못에다 놓고 또 가고, 못에다 놓고 또 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대하셔서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더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온유와 겸손이 얼마나 나타나기 힘든 것이기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삶의 원리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라.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서 심지어 배워라. 나에게서 배워라 이런 뜻은 뭐예요? 우리가 사실 온유와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배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늘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렇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어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면 그 땅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얻는다는 이야기와 일맥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은 권위를 얘기합니다. 땅은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권세를 잡은 자들을, 권위를 얻은 자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자는 뭘 얻어요? 땅을 얻어요. 권세를 입은 자, 권세를 얻은 자, 권위를 입은 자, 그런 사람을 얻게 돼. 곧 실력자들을,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면 바보 같고 시골스럽고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큰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내 손으로 뭔가 앞장설 것 같으면 다 쥐는 것 같지만 사울이 어디 뭐 얻은 거 있습니까?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온유와 겸손으로 나갔던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다 내려가고 다 잃어버린 그런 순간 같은 때도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 갖다 주셨어요. 아니 이전보다 더 좋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김 목사님께서도 자세하게 훈련을 시키시던데 자,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살짝 웃어주세요. 징그럽더라도 좀 해보세요. 예. 근데 여러분 미소 짓는 것이 보면 제가 볼 때 미소들을 잘 안 지어봐가지고 너무 어색해. 미소는 이렇게 짓는 것이 정말 미소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정말 미소예요. 미소를 지르니까 입술이 바로 떠는 분이 있어. 하도 안 지어가지고 미소를 지르니까 얘가 막 떨려. 어제 김만풍 목사님 말씀대로 부인한테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려니까 하늘 보고 땅 보다가 미안하다고 칩시다. 이게 한국 남자라면서요. 미소 지르니까 여기가 떨려. 안 해보니까. 저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 표정이 조금 무겁거든요. 평상시에. 원래 이것이 제 매력이라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오늘 제가 조금 교만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하기 올라오기 전에 예배 인도하기 전에 저는 거울 보고 연습을 해요. 이렇게 막 떨리네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연습하시고 근육 좀 푸세요. 이렇게 푸시고 릴렉스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미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한번 미소를 줘. 자 미소 주세요. 옆에 분에게 미소를 한번 줘보세요. 네.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표 형제하고 김정희 형제 서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못 볼 거 본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웃으면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이뻐진답니다. 미소를 늘 지면요 얼굴의 이 형태가 이쁜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확인하고 왔으니까 성형외과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사람이 자꾸 웃고 미소 지으면요 건강에도 좋고요. 이것이 사람이 좋은 얼굴 구조를 만들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가꾸시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꾸 웃으시면서 예를 들어 화가 나셔도 왜 그러세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물으시면 됩니다. 오늘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 깊은 우리 교제를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겸손과 온유로 앞에 어떠한 말씀이,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죠? 모든이란 말이 되어 있어요. 모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만 겸손하고 온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안 되지만 하기 어렵지만은 겸손과 온유를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온유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오히려 더 편안한 그런 것이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아시는 말씀 제가 또 드려보길 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스는 인류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수많은 박사학위가 있고 출세와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분이지만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거의 전무할 당시에 들어가서 갖고 있는 의술과 여러 가지 일들로 참 아프리카의 등불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럼 어느 날 귀국하여 플랫폼에 도착하여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기자들은 당연히 저명한 인사이니까 1등 칸에서 내릴 줄 알고 거기서 다 모여서 플래시를 터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등 칸에서 내렸다고요? 안 내렸다고요? 안 내렸어요. 알고 보니까 3등 칸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명하신 당신께서 3등 칸에서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자리에서 내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의 대답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예, 4등 칸이 없어서요. 4등 칸이 없어서요. 오늘 우리가 좀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대로 좀 거꾸로 살아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 풍조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가는 것보다는 자꾸 한번 낮아져 보는 거 어떨까? 낮아져 보는 거 어떨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말을 점점점 낮춰갔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맨 처음에 수건 두르고 시중하는 밥 먹을 때 옆에서 주인이나 손님을 시중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종으로 자기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를 표현을 했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전쟁 포로로 잡혀서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갈수록 사역할수록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언어의 어떤 화술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괴물일까요? 사도 바울이 괴물이면 우리는 뭘까요? 괴물?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졌다는 얘기고 아울러 온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서운 아빠입니다. 특히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좀 무서운 아빠예요.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별로 안 무서웠는데 저는 왜 자꾸 그렇게 무서운 아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혼을 내다가 어느 날 혼을 내야 될 상황 속에서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제 사무실에 자꾸 들어와고 얼쩡얼쩡 돼요. 한마디 들어야 이제 불안이 풀리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더 혼나는 거 아니냐?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걸 알고는 저 하더라고요. 그 큰 녀석이 제 무릎에 살짝 앉았다 가더라니까요. 그날 밤 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서 제가 제 아들을 회초리로 막 때리더라고요. 그 때리다가 불쌍해서 갑자기 끌어안고 제가 잤는데 아들의 얼굴이 한 살짜리 그 얼굴로 변하는데 저한테 맞은 자리가 상처가 나서 새강새강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묵상을 주냐면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답답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이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 그런 어떤 아버지 같은 마음이 성도들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맞고 상처입은 아들 모습 별로 안 좋지. 네 마음에 분을 품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건 어려운 고백이지만 그래 우리 성도들 더 섬겨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구나. 그런 묵상을 하면서 아들과 더불어 뭐 주신 맡기신 성도들을 향한 묵상을 그렇게 꿈을 통해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도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게 되어지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래 참음 앞에는 또 모든 오래 참음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런 얘기 우리 주로 많이 하죠.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 편에서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야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럼 우리는 오늘로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만 우리가 돌아봐도, 물론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연합봉회를 통해 살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어제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100% 만족한 삶을 살아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사실, 저울에 달아 메어서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하잖아요, 말세 때. 그렇죠? 공포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합당하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함량이 우리에게 꽉 차 있을까요? 우리의 공력을 시험해 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불타 없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결국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분을 보지 마십시오. 그분의 미래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살, 두 살 때 바라보면 저 녀석이 언제 커서 사람 노릇하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벌써 장성한 자녀를 얻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아이들이 성큼 자라서 티네이저가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시키면 요즘 어른들 못지않게 일들 척척 잘해냅니다. 오늘 주보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접어서 낸 거예요. 삐뚤빼뚤 됐지만 그래도 접었잖아요. 갖다 놨잖아요. 아까 은총이가 막 나눠주지 않았나요? 네. 비록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발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하지 마세요. 그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막아주셨죠? 그 여인의 장례를 보고 막아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면, 용서해주면 이 여인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막아주신 겁니다. 도랑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멀리 갔습니다. 허랑방탕에 다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고요.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막아줍니다. 왜 그렇죠? 그 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장래가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오래 참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한마디를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꿀꺽 참아갖고 삼키면 그 다음날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참았다, 못 참았다? 잘 참았다. 야, 그때 그 말 한마디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한번 훈련합니다. 꿀꺽.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꿀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꿀꺽꿀꺽 하고 싶은 말 넘기시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그 얽혔던 사슬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목사님 오늘 전화 걸어서 저를 그런 말씀하세요. 정 목사는 내 집이 참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 참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미리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참는 데는 우리의 인격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못 참을 만한 일도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인격으로 안 돼요. 의하면 좋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든지 그분의 부족함이나 안타까움을 보게 하시든지 참고 인내할 만한 소스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랬구나 이해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면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야 너는 잘했어. 우리 부모들은 그러죠. 아이들한테 야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어? 올해 못 받아왔잖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는 말이야 학교에서 맨날 반장하고 1등 했는데 넌 뭐야? 근데 성적표를 떼보면 안 그렇거든. 엄마 아빠들이 다 1등했으면 누가 꼴등했어요 도대체. 그만한 그때 그렇게도 못했으면서 너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어서 오래 참아주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을 만한 능력과 소스를 주셔서 참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이 나오려고 하고 이 이런 과거의 습관이 나와서 관계가 깨어지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하는 그러한 소스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막 열변을 통하면서 뭔가 속에 디베이트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문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콕 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부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 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보면 힘써 지키라라는 그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한번 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킬 때야만이 우리의 모든 은혜가 복이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은요 게으르면 절대로 지켜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요, 부지런히 말씀 봐야 되고요, 부지런히 상고할 때에 하나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고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신앙은 결코 은혜 받을 수 없고 복을 얻을 수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농사꾼이십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게으르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힘써서 일하는 자만이 그 추수 때의 알곡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부지런히 애쓰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기를, 열심으로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시고 평안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성령께 의지하시고 열심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여러분 분발하셔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참으로 이 모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되고 고치며 치유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몸인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서로를 가꾸어주며 기다려주며 소망을 심어주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돕고 가꾸어줄 때에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